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마가복음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초대교회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선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에서 현실의 파고를 넘어서고 순교도 각오하며 물러서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말씀으로 주어진 마가복음서를 계속 함께 읽으며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출정 시기다 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지난 주일은 7일 주님의 수세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은 현현일, 주현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성이 이 세상에 드러났다 해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성탄 후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으로 추정해서 그 다음 주일을 이제 주현일로 지키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하셨다 해서 그날을 주현일로 삼기도 하고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주일 주님의 수세일, 주님의 공생애가 이제 대림절로 한 해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 기쁨으로 오시고 주의 신성이 메시아로서의 직이 드러나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교회력적으로는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지난주일이 그렇게 나가고 지난주일 또 주님의 수세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은혜롭게도 오늘 이 본문이 주님의 수세, 주님의 세례에 관한 부분이어서 그러면 이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 그래서 그곳에서 30년 동안 자라셨죠.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 별칭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로 고향을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곳에서 사시다가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대략 30세.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는 세례 요한의 세례운동,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수많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요단 강가에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록 세례를 요한에게 와서 받았던 것입니다. 이 운동이 절정에 이르렀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략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 사시던 곳부터 이 세례를 주던 곳까지 120km.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리로 많이 했거든요. 10리를 걸었다, 20리를 걸었다, 30리를 걸었다. 300리 길을 이 고대 근동 지역이죠. 사막 기후인데 그곳을 걸으셔서 그곳까지 오셨다. 그래서 9절 뒷부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시고요, 요한은 피조물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세례 요한 스스로가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풀기도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건데 그런 종의 자격도 없다, 그분에 비하면 이런 차이인데 그분께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러 나와서 다시는 죄지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 것을 결단하는 이 세례운동에 같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데, 필요도 없으신데, 주석가들이 정리한 것을 여섯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이사야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한몸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민족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면서, 동일시하시면서 그렇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 의의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오셨다. 세 번째에는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천차만별의 성격 유형들이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악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있지만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모두가 죄의 회개가 필요하고 죄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회개의 세례운동, 이것을 지지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비교가 안 되게 낮은 자를, 세례 요한의 칭찬은 받았지만 죄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선할 뿐인 세례 요한에게 창조주이신 성삼위이신 그분께서 나가서 좀 쉽게 표현하자면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신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회개하는 백성들,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낮아지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슨이라는 주경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그 죄인들과 동일시 되어야 하고 같은 처지에 있어야 하고 그들처럼 그렇게 죄인 취급받아야 했다. 그래서 그 죄인이 나오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이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 물 세례를 받아 우리 죄인들과 동일하게 취급받으신 것이고 스스로를 동일시하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죄인과 동일시하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시되 순환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 성격을 그대로 잘 드러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올 때에 메시아임을 직감하고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라고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하니 요한이 또한 순종하였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하시는 낮아지심 겸비함으로, 요한에 대한 인정으로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거듭남이다 하겠습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제 세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 하나를 잡는다면 세례받은 목적을 항상 기억하라. 세례받기 위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내용은 많이 있지만 이미 세례받은 이들, 세례받은 목적을 항상 기억하라. 첫 번째, 세례가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 6일 6을 죽이는 것임을 믿는 가운데에 매일 이것을 추구하라. 매일 우리는 죽는 자가, 죄 앞에서 6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럴지라도 그 완성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옮겨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세례의 목적은 언제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가? 완전 영화될 때, 이 세상을 떠날 그때까지 세례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을 매일 해야 된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열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넘어서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성령에게 사로잡힘, 그럴 때에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한 번으로 충족하나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성령 세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열흘 지났습니다. 성경 읽기 아직 못하신 분, 이제 이독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조금 지났습니다. 하루면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무언가 영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반성하면서 또 새롭게 새로운 영으로 나갈 때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그 세례의 목적을 매일매일 실천해 나간다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 가운데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성경이 말씀합니다. 교회 전통적으로 세례의 방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데 물을 세 번 뿌리는 이것을 관수 세례라고 합니다. 물에 잠그는, 들어갔다 나오는 침수 세례, 약해서 침례라고 표현을 하죠. 이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관수 세례가 성경이 없고 교회사 근거가 없다, 이렇게 침례만 옳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물에서 올라올 새 할 때 물에서의 에서, 에크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안에서 올라오는 것도 의미하지만 몸부에서 떨어져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물을 뿌렸느냐 요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 또 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할 때 전치사 아포를 쓰는데 역시 분리, 떨어져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침례만이 옳다 주장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본문은 침례와 관수세례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슨, 렌스키 이런 주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방식이 아니라 물을 뿌리거나 물 속에서 씻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침례냐 관수냐 관수세례냐 이 논란의 종결자가 이미 오래전에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교회사 속에서의 많은 문헌들에 보면 이 책이 계속 인용되었는데 그 사본도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고서 중에서 발견이 돼서 그것을 번역해가지고 이제 내놓았었는데요. 그 제목은, 큰 제목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열두 사도를 통한 주님의 가르침, 가르침으로 시작되거든요. 디다케.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디다케입니다. 초대교회의 전승들 기록들을 보게 되면 성경 그 다음의 권위를 갖는, 거의 성경의 반열처럼 성도들을 교육하고 예배와 예전과 생활교육의 교과서로 쓰이는 그런 책이었는데 계속 전해지다가 어느 사이인가 400년, 500년 이후에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다가 사본도 없고 책의 이름만 기록했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4부로 되어 있는데요. 2부의 7장에 세례 항목이 나와 있는데 1항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수 세례, 3항은 관수 세례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오늘 본문과 그리고 아주 초대교회의 기록과 문헌들에 의하면 침례와 관수 세례가 초대교회에서부터 같이 병행되어 왔다 하겠습니다. 각각의 교회 전통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이 더 우위다 말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좀 게으르거나 모자란 주장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짐과 라는 부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여기를 하늘이 열리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요, 에스겔 선지자 1장 1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며 하늘문을 여시며 보여주셨다. 신약에선 순교자 스데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때 하늘이 열렸다.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것을 하늘이 갈라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이 갈라지고 이것을 보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것을 또한 보았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진 것,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이제 선언인 것이고 즉위식인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성령 강림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성삼위께서 함께 주님의 공생애에 참여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의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고 있습니다. 본문들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메시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메시아가 올 것은 알고 있었지만 누군지는 정확히 몰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이러한 일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내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군지 모르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성령께서 예수 위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확인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비둘기같이 내리셨다.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비둘기 형체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임해 주셨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물처럼, 또 사도행전에는 바람처럼, 또 불처럼 그 모습으로, 그 느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강림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비둘기의 형체로 강림하셨을까?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 순결하고 거룩하고 온유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심을 선언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사역을 하실 것이다. 세상에서는 메시아가 모든 백성들과 군대를 결집해서 로마 군대와 맞서서 승리할 장군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하신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사역을 하실 거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음, 왕으로서, 즉 왕 중에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자연도 통치하시고 영적인 세계도 통치하시고 사단과 귀신을 무찌르시고 제어하시고 바다마저 바람마다 제어하시는 왕 중의 왕 주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말씀의 대언자로,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삼중직의 사명을 감당할 메시아로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다. 삼중직을 수행하는 메시아 출정식이다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7절을 보게 되면요,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즉위식, 이것은 또 영적으로 메시아 즉위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 메시아로 오신 것을 예고하였고, 우리 주님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들이, 이 예언들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제 우리 주님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 강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더불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셨다. 마음으로 깨닫게도 하시고 또 귀로 들리듯이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인 비둘기의 형체로 강림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소리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다. 말라기 이후에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다시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소리가 무엇인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원문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 메시아, 내 아들, 성자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면서 기뻐하시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이미 기뻐하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에서는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성육신을 부인하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성령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이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시편과 또 이사야서에는 내 아들이라, 이것은 메시아 대관식의 예언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영원히 통치할 왕 중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이고, 고난당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메시아로, 순환받는 종으로 오신 성자, 세례와 성령 강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메시아 대관식, 공생의 출정식이다 하겠습니다. 말씀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다 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낮아지심,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처럼 주님처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그리고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그 모든 백성들의 지지와 신망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뒤에 오실 이에 비하면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겸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한도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겸손의 모습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세례는 성령 세례다. 요한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교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다시 세례를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의 공생애를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우리는 이제 올 한 해를 다시 성령 세례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뜻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과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게 지지해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피바람 부는 고통스럽고 잔인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는 기둘기 같은 성결함, 온유함, 평강함을 결코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입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비행기와 자동차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비행기도 어떤 일정한 시간에는 바퀴로 이동한다. 자동차도 바퀴로 이동한다. 진정한 비행기가 비행기 되는 것은 바퀴로 이동하다가 떠서 공기에 의해서 움직일 때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피조물로서 동물과의 차이점은 물질로 다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본능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진정한 차이점은 자유롭다는 것이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유. 어떠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때문에 악마의 본성에 드러나는 타락한 모습으로 갈 자유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고결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유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오로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성령 세례를 다시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롭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그리고 영혼의 평강함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잃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참 영적인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 주시는 모든 사명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